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는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참 좋아하십니다.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질서를 원하셨다면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창세전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태, 아무것도 없고 형태도 없는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 무질서와 황량한 상태, 이것이 창세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첫째 날부터 쭉 창조를 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서로 섞이지 않게 구분하고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인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면서 그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얼마나 그 모습이 좋으셨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수차례 연발하십니다. 본인의 소감을 역력하게 피력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에 대한 질서의 하나님의 승리, 그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질서가 좀 보이십니까?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쉽게 보이진 않지만 조금 우리가 꼼꼼히 마음을 다해서 살펴본다면 질서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지요.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 위에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처럼 구분하고 구별하신 겁니다. 거룩한 질서의 기초돌을 놓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방 세계와 그 문화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질서를 참 잘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진할 때와 멈출 때 그 행렬의 순서까지도 하나님은 정해주셨습니다. 아주 꼼꼼하시죠. 섬세하게 정해주셨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몇 번째로 출발하고 누구와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것까지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한번 세워가시면 철저하게 세워가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무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이 일어난다면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까? 언제 반역이 일어납니까? 누가 반역을 일으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은 절대 반역을 꿈꾸지 못합니다. 상대와의 현격한 그 힘의 차이,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느낀 사람은 절대 반역을 꿈꿀 수 없습니다. 대항조차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대체로 반역은 이런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와 나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할 때 그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파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지파, 레위 지파 내에서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단 고라라는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이 인물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위이지요. 이 레위에게는 또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핫입니다. 또 이 고핫에게는 다시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민수기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고핫의 네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 그 중에 고핫, 고핫의 아들 네 명. 우리가 네 명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고핫의 네 명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이죠. 이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스할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의 그 자손이 바로 고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라와 모세는 같은 학렬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같은 학렬인 겁니다. 둘 다 고핫 자손으로서 사촌지간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들의 위치가, 지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변하게 됩니다.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누가 어떤 직책을 맡습니까? 대제사장이 됩니다. 반면에 고라는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성물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자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겁니다.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누구는 대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수레도 없이 성물을 어깨로 운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한 마음에 그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왜 나는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질투와 욕망이 그의 가슴 속에 이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때까지만 해도 고라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장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후손이니까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어도 용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참고 있던 그의 분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바로 자신보다 더 밑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들이 되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우시엘이 아까 고앗의 네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넷째 아들 집안에서 고앗 자손 모두를 다스리는 지휘관이 나온 것입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고라가 이성을 잃은 겁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장자 가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용납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번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문의 지도자가 어떻게 자기 집안이 아니라 가장 막내인 넷째 아들의 집안에서 세워지는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그 분노를 담아서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분노가 3절에,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말은 점잖게 했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야,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레위 지파다. 왜 너만 리더가 되고 왜 너희만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제 나도 좀 해야겠다. 그만 내려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박 아닌 협박인 것이죠. 이것이 고라의 반역의 이유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고라가 반역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라의 서운함이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아, 서운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라에게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고라 이후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들, 왜 그들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것일까요? 왜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비슷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권력 구도 안에서의 구도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이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그 장자의 지위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르우벤은 출애굽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장자의 주도권을 유다에게 거의 뺏겨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스라엘 그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막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행군할 때에 머무르는 그 지역까지도, 각 지파의 위치까지도 정해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파의 그 위치를 정해주실 때 동서남부 이 네 진영에 나누어 배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네 방향,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어디일까요?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쪽에 자리한 지파가 가장 힘이 있는 지파이고 상징적인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라면 당연히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거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는 유다 지파의 차지였습니다. 장자의 지위를 유다에게 조금 뺏긴 것입니다. 그 권력구도에서 좀 밀려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르우벤 지파도 불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기회만 있으면 다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욕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불만 있는 두 집단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배치를 보면 고라 자손도 남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르우벤 자손도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0절을 보면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진영을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3장 29절에 보면 고라 역시 고아 자손이 전부 다 남쪽에 배치되어 있으니 고라도 역시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만 가득한 지파가 남쪽에 다 배치되어 있으면 서로로 마음을 소통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에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고 모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동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신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일 위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레위인이 있고, 또 그 밑에 일반 백성이 있고, 그 밑으로 종과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계의 질서가 있어서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질서가 다른 세상의 질서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억압하고 군림하는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는 위쪽에 있는 사람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쪽에 있는 사람이 더 거룩해야 되는, 더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질서체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거룩한 질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했고 더 준엄한 잣대를 대었습니다. 남보다 더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절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각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 삶의 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결해야 되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결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생활에는 무수한 제약들이 따라왔습니다.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삶을 거룩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덜한 삶이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덜한 삶이 레위인의 삶이었고, 그보다 더 제약이 없는 삶이 일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제약은 약해졌고 위로 갈수록 제약은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규율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위로 갈수록 더 강력해졌습니다. 요구되는 거룩함도 더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의 그 정점에 있는 자들, 그 위쪽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도 그렇습니다. 제사도 제사장과 족장과 일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그 제물이 다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숫송아지였다면 족장은 숫염소를 드렸습니다. 일반 백성은 암염소나 그보다 덜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에 더 무거운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이런 질서입니다. 내가 위에 있어서 군림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그러한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로 분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큰일입니까? 작은일입니까? 다 큰일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이 적당히 넘어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의 위쪽에 있는 자들일수록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겁게 철저하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질서 위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자리였고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제사장이 짊어진 위험과 책임의 무게가 100이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의 무게는 10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월감에 빠질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이라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높은 자리일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간과한 고라가 제사장의 자리를 탐냈고 지도자의 자리를 욕망했던 것입니다. 무지한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질서의 본질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탐욕과 권력의 눈으로만 이스라엘 속에서 그 위기의 질서 가장 위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욕망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의 잘못을 모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 거룩한 일인데 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느냐. 고라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사건은 거룩한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고라의 실책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또 다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내부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제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사람을 뽑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7명의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뽑아두고는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7명의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기로 합니다. 그 7명을 뽑음으로 해서 구제 사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의 일과 집사의 일을 구분합니다.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라는 이 틀에서 보면 조금 더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제 사역의 그 대상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대상은 우리 공동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힘들긴 했지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교회 외부에서, 공동체 밖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6장 앞에 보면 베드로가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옥에 갇혔던 일도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그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이 상황을 좀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너희들은 구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자신들이 떠맡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위험한 사역은 우리가 하겠다. 너희들은 조금 안전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거부하지 않고 떠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질서의 그 본질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군림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섬겨야 될 곳, 가장 낮은 곳, 그곳으로 가서 섬김의 질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의 그 본질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거룩한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더 높은 곳을 욕망하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 속에서 내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나는 지금 다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질서의 가장 본이 되었던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서의 가장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존귀한 자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반대로 나보다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혹시 부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팍팍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 속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권사된 자로서 후배 권사들이 밟고 따라올 그 발자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먼저 교구장이 된 자로서 다음 교구장이 밟고 따라올 그 발자국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계신 겁니다. 조금은 버겁지만 먼저 성도된 자로서 나중된 날을 위해서 여러분은 의미 있는 발자국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거룩한 질서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그 거룩한 질서를 잘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던 고라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질서를 이해하고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